수요일 새벽 말씀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락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이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주변 민족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1절에 유다와 유다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때를 또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한 세 번 정도 잡혀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한 번 잡혀갔고 또 남유다가 망하는 그 직전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1, 2, 3차 침공이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마 뭐 핸드폰이나 같은 데서 이렇게 성경 사전 같은 거 팔거든요. 그거 사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책을 보더라도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지명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호사밧이란 말 자체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 여호사밧.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골짜기든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모아놓고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를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방, 이렇게 흩어버린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땅을, 분명히 나의 땅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땅, 하나님의 땅을 나눈 것.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눈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예로 팔아버린 부분.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사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열방 중에서 만국 중에서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나오는 죄를 보면 5절에 내 은과 금, 나의 징계한 보물 그리고 유다 자손을 또 팔아버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이 헬라 족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 족속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는 나오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그 이전 아주 이제 뭐 이렇게 뭐 모세의 때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는 없던 민족이에요. 이게 상당히 후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후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대 자손에 팔고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파 사람에게 팔리라. 로마가 지배하고 그 위에 수리아가 지배했고 그 앞에가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이 말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특히 두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긴 한데 이 나라가요 상당히 숫자는 되게 작아요. 그런데 땅이 이렇게 바다에서 한 800m 쪽 나가서 거기 조그만 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나라들이 와서 쳤는데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아주 이제 견고한 요새기도 하고 이 바다와 떨어진 그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두로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정복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잡아내가지고 이제 진짜 노력 다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거 보면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다는데 이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잖아요. 그 날 땅 전체를 두로 시단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두루를 칠 때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 이유는, 아까 만국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 내려가서 신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연대를 계산해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 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썰어버렸던 요레스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응답됨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자, 민족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들로 다 모아오는 이를 왜 선포하느냐. 이게 이제 뒤집어 이야기하는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은 열방들아, 모든 민족들아, 한번 나에게 도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신문하고 너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선포하시면 이 많은 민족들이 그 말 듣고 아예 저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그 말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 있는 곳을 향하여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죠. 한번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한번 반란을 일으켜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봐라.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와서 모이라고 해봐라. 너희는 보습 즉 농사를 짓던 농기구를 녹여서 칼을 한번 만들어봐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보라. 약한 저도 나는 강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11절 사면의 민족도라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이제 한번 덤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도는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서라. 곡식이 이것도다. 자, 13절부터는 여기 낫을 서라. 이게 내가 너희는 이게 이제 그 주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는데. 자,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말이고. 12절에 내가 거기 앉아서 요거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13절 너희는 낫을 서라.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낫을 서라, 곡식이 이것도다.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포도를 담은 그 우리나라면 장독대 같은 거죠.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다.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곡식이 익었다, 밟아라, 포도주털이 가득 차니까 당연히 포도독이 넘친다. 이 말은 심판받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어려운 말이 없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딱 읽으면요, 요 부분만 딱 떼서 막 요 부분을 외우고 막 자기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자기들에게 해코지한 놈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분위기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그 분위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로마군이 덤비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게 덤비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어제 우리 읽었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만민에게 부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만 취하면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왜 만민에게, 그 만민에 속한 자들이 누군데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여기 열방이에요. 이것도 만국이 나오잖아요. 2절에 만국을 모아내리고. 이게 이제 설명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국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해놓고 만민에게도 영을 부으신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부어야죠. 그래,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해할 때도,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예수 믿는데, 네 건드리면 죽어.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설명이 안 돼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어 라는 말과 연결시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단기적으로, 뭐 단기를 해봤자 뭐, 우리 생각할 때는 뭐 1, 2년도 그런 게 아니고 5, 600년에 걸친 많은 열방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그런 괴롭힘, 그걸 심판하시는 거지. 결국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도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할 만한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으실 것이라는 요엘서 말씀을 무시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 당한 거 갚아줄 때도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해서 자기들이 또 이렇게 싸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을 만민에게 부으셔서 예배 자리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인에게도, 병든 자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찍어버린 자들에게도 나아가서 그들 다 이렇게 품으시잖아요. 자기들은 언뜻 이해하지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잡혀가고 포로로 아니면 노예로 팔려버리는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러나 큰 그림은 뭐냐?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수, 무조건 갚아줘야 된다. 기독교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요엘서에 바로 2장 끝부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결국은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무협지를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이 읽다가 한 10년 정도 읽었겠죠. 많이 읽었어요. 중국 관련 뭐 이렇게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천룡팔부나 뭐 이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서 푹 빠져서 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인물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스토리가 바뀌는데 결국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원수 갚는 거예요. 이 중국의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무조건 원수 갚는 거예요. 읽다 보면 결국은 옛날에 아버지가 당한 복수를 자식이 갚고 또 자식의 원수를 아버지가 갚고 그게 다예요. 항상 그래요. 흥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으니까 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저뭐 내 원수 갖고 내 자식 내 땅을 건드렸네 이놈들 내 심판하고. 아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역시 무서운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앞뒤를 딱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심판하여. 근데 싹 쓸어버리고 실을 말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되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또박또박 말씀하셔요. 결국은 앞에 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어. 근데 그 뒤로는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바로 심판의 또 갈림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조건 나를 건드려? 내 백성을 건드려?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심판하시고 심판이란 말이 이게 틀렸는지 이게 맞는지를 구분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축구할 때나 야구할 때 심판이 뭐예요? 맞느냐 틀리느냐? 골이냐 아웃이냐? 맞느냐 파울이냐 그걸 심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법을 정해놓고 알리고 그러나 심판해서 한쪽을 쓸어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온 세상을 주께로 이끈다. 자, 이 큰 그림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하죠. 교만한 자들.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만 지키고 있는 딱딱한 놈들, 아주 고리타분하고 쪼잔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그림을 알아야 그 택함이 자기의 올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베푼 그 은혜로 남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으로 너는 사랑 못 받지 나는 받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요엘서와 같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그 느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유대인들은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불타오르겠어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다. 결국은 제사장 나라, 예배로 이끌어야 되는 그 나라가 만민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자, 새벽에 설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또 보도록 하고. 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도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저도 뭐 살다 보면, 이웃이 참 골치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든 뭐 갚아줄 생각도 있고, 갚아주는 방법도 잘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께로 이끌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선이 딱 있는 겁니다. 넘어서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 윤리를, 이 생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시대에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맨몸으로 칼과 창과 철퇴를 가진 자들에게 달려들었겠냐고. 일을 가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함부로 우리 유대인들 욕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내 옷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겠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그게 결국 어디서 출발하느냐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면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건축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또 건축을 위한 건축원금 작정한 것과 모든 부분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주일학교 아이들,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제사장 나라를 괴롭혔던 이방의 많은 죄들을 주께서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지를, 왜 우리를 이끄시는지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열방을 예배로 이끌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웃을 주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해야 될 모든 일들과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